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새벽 찬양 대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은 11장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그 흐름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고 많은 백성들은 환호하며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시 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푸르른 잎사귀가 많았지만 가까이에서 가서 보았을 때 전초 열매조차 없는 것을 보시고 심판적 메시지를 바라십니다. 그리고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의 모양은 있지만 외형적인 제사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져 버려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 성전을 꾸짖으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에 나올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들을 보고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도 버리시고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결국은 아들까지 죽이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비유로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시고 버려진 그 돌이 모퉁이의 기초석이 되어서 머릿돌이 되어서 복음으로 시작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오늘 말씀이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도 정화하시고 논쟁도 하시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세금을 내면 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그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게 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 한다면 그들이 또 정치적인 문제로 그가 넘겨지게 될 수 있는 이런 문제 앞에 서게 하고자 예수님께 다가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께 왔는데 이 두 부류는 원래 하나 될 수 없는 부류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당시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민족의 독립을 꿈꾸는 종교적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말씀 안에 깊이 서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독립하게 하실 것이다고 믿었던 겁니다. 반면 헤롯 땅은 로마의 권력에 협력하여서 현 체제를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이 헤롯 땅 로마와 잘 손잡아서 우리가 실용주의적으로 이 삶을 잘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사상도 철학도 그들의 신앙도 하나 될 수 없을 만큼 정반대였지만 그들은 공통된 목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합하는 것이 참 선하고 좋은 일을 위한 연합이라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지만 그들은 악한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고자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책잡는다 하는 것은 덫을 놓고 짐승을 사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냥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덧놓고 올무를 놓아서 붙잡기 위하여서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그 술수 가운데로 끌어들이고자 그들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14절에서 어떻게 예수님께 접근하는지 나오게 되는데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떼놓고 본다면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을 정말 존경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존경을 보내고 신뢰를 보내고 정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가르치시는 충만한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겉으로는 공경의 말, 존경의 말, 그리고 하나로 협력하여서 그들 예수님께 기꺼이 나온 이 무리들이지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외식한다라는 의미는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할 때에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것은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연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공손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경건해 보이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거짓된 동기, 위선, 악함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외식하며 나와서 예수님께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시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사용한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마적 괴계와 사탄적 악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자 이 자리에 왔고 사탄이 마치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듯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영적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하고자 이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나이스하고 너무나 젠틀하지만 그 속이 썩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11장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도 예수님이 상당히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존경이 가득한 듯하지만 그 속은 실상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실상은 썩어 있는 것, 실상은 그 누구보다 악하고 사리 소욕을 챙기려고 하고 예수님을 사냥하려고 하는 이렇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당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겉으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것이 완전히 썩어 있다는 것. 이 당시에 유월절에 이 무덤, 사체, 시체들은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고 회칠, 회반죽한 칠을 하여서 밝게 보이게 함으로 그곳에 함부로 접근하거나 닿아서 부정한 것을 막게 하는 방식으로 무덤을 회칠하는 것이 시작되었는데 그 회칠한 것이 아름답다 하여서 그것보다 넘어서서 아름답게 꾸미는데 열중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덤이라는 존재 자체 시체가 있고 썩어 있는 생명력이 없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 겉모습만 보고 현혹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마치 무덤과 같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차라리 겉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게 나은 것이 아닙니까? 말할 수 있지만 겉으로 우리가 겉에 잎사귀는 무성한 인생, 겉으로는 경건한 인생,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는 인생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큼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도 악한 나는 악한 의도만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조차도 이런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그들의 이 공경함과 이런 젠틀함들이 자기 자신마저도 속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이끌어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드릴 것은 나의 시간과 헌신과 생명이어서 주님께 어떻게든 거룩하게 드리고자 애쓰는 감사함으로 얼굴 들 수 없어 주님 앞에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나왔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화가 되고 나의 의가 되고 나는 선하고 바르게 생활한다 생각하면서 내 속은 점차 부패하여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 사순절 기간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많으나 그 속은 정말 나의 사리사욕과 나의 이득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중심이 그리고 내 외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 된 일치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하여서 또 다른 종교적인 행위를 더한다거나 조금 더 율법적인 것을 더하는 것은 전혀 발전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들의 존재가 새로워져서 겉과 속이 동일하여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그들을 속이고 악한 괴계로 나왔던 이들이 물었던 질문은 이 세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다. 계산하여서 철저히 계산하여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덫을 놓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동전에 어떤 형상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 동전에는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 가이사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데요. 그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17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바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라는 의미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창조가 되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 나라는 존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졌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깊이 인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듯이 우리도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는 동전은 가이사가 주인이지만 동전을 사용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행하는 너라는 그 존재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답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서려 있는 것 답게 생명을 살리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는 것처럼 외식하며 겉으로 어떻게 보일까에 골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있느냐. 세금을 여기다 낼까요? 내지 말까요?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돈의 문제이든지 삶의 문제이든지 내 인생의 열매의 문제이든지 그 모든 것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답게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라. 너희들 지금 이렇게 외식하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연합하여 나에게 나왔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니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생으로 거룩하게 겉과 속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들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누구의 주권 아래에 순종하며 돈이 주는 그 주권 아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돈만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마음과 시간과 관계와 물질과 나의 감정과 나의 전 존재, 나의 미래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드리는 것을 겉으로는 드리는 듯 보이게 살아가나 속은 다른 인생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내적인 동기까지 살피십니다. 우리들은 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게 되고 심지어 내가 외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에 위로를 받으며 나 자신마저 속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내면의 동기를 살피고 중심을 바르게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선명하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께 드림이 될 것을 요청하십니다. 사순절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겉과 속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드림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